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들어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예언한 대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구약성경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시편을 그 내용으로 하는 찬양곡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48편을 그 내용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문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부른 회중 찬양입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지만 시편 148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148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이지만 이 시편 끝부분에는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이 슬픈 노래지만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 탄생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그리스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역사가 그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정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하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바벨론과 그 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세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주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낭독은 SJ 자매님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이니라. 마리아는 기쁘고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니. 며칠 후 마리아는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나를 찾아주다니 영광이구나 마리아. 어머,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가셨단다. 내가 낳는 아기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구나. 그런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오랜만에 만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약혼자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긴담? 의심을 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시란다. 요셉은 너무 기뻐서 마리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요셉? 천사가 내게 나타나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오. 요셉, 나는 벌써 아기를 가졌어요. 나 같은 목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라고 하시다니.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조상의 마을로 가서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빠짐없이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큰일이군. 당신이 곧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요셉이 걱정하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처럼 조상의 고향을 찾아 등록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길은 붐볐습니다. 마리아의 몸이 무거워져서 빨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서야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구해봐야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그러나 걱정한 대로 여관마다 모두 만 원이라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방 하나만. 사정은 딱 하오만 보시다시피 빈 방이 없다오. 저기라도 괜찮다면 쉬었다 가구려. 여관 주인이 가리킨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베들레헴 성밖 언덕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목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오늘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그랬지? 어서 가보세.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고요한 밤에 어느 한 곳에서만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마구간에 불이 켜져 있어!
마구간으로 간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전사가 나타나 구세주께서 탄생하셨다고 알려주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즈음 먼 동방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문득 큰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별을 좀 보시오.
보통 별이 아니오. 저것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오.
어서 가서 위대한 왕께 인사를 올립시다.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은 며칠 만에야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셨다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뭐요? 무슨 왕이 탄생했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궁전에 가보시오. 혹시 왕자가 태어났는지도 모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뭐야? 새 왕이 탄생했다고?
헤롯 왕은 깜짝 놀라 율법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예,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이 궁전에서 나오자 이상한 별 하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려는가 보.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보시오, 별이 저 집 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왕을 뵙게 되나 보군요.
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실 아기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방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소. 나도 같은 꿈을 꾸었소.
내 꿈도 똑같소.
아무래도 헤롯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오. 우리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요셉도 그날 밤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요.
한밤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베들레헴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나다.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냐? 어림도 없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떠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헤롯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리도록 하라.
헤롯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부모와 함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무사히 피난을 갔습니다.
요셉, 마리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아기가 똑똑하게 생겼네.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요셉은 목수 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예수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가 12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던 요셉의 가족은 뒤늦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예수야,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나 어린 예수는 태어난 얼굴로, 어머니는 왜 제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는 선생님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린 예수는 이렇게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런 소년으로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는 에디 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대단한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진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손상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의 말미에 죄악의 역사에 구원의 주님을 탄생시키시며 필요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순종을 통하여 구세주 탄생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름 지어진 주님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신비의 역사를 헤아려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데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시대 속에서나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도구로서의 요셉 마리아 부부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오늘도 역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세나 운명은 이미 하늘에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임을 봅니다. 먼저 요셉의 사람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덕목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는 대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요.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19절 하반절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범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20절 중간에 그랬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24절 이후에도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이라든가 20절에서 예수님을 키우는 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성경 속의 요셉의 꿈과는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4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하반절에 많은 거리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에 그랬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도 역시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2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은혜를 얻었다고 선언한 천사의 말은 결국 정혼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전인데 아들 낳을 것이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선고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절망일 수도 있고 반드시 현실에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애써 거절해야 하겠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역사를 자신의 미래의 운명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이 나의 입장과 처지에서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순종과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에 대한 계획은 적어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시작에서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일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든가 9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처녀에게서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도의 탄생 자체를 가리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표적과 기사는 예수께서의 탄생과 그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호흡하신 것 자체가 신비요 기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영생이고 거절하면 지옥이 된다는 중요한 표적의 중심이 바로 예수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도의 처녀 탄생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당할 온갖 시련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나를 위해 기꺼이 지었다는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적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신비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쓴다면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확신하고 행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닌 오늘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사역이 하실 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나시기 전에 지으신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속성을 담은 이름입니다. 나시면서부터 죽어야 할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시면서부터 죽어야만 되는 이름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처절한 고난과 절망과 고독과 수치, 죄로 인해 인간에게 왔던 모든 저주들이 다 올려진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가 모두 안겨진 인류의 죄를 모조리 져야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활기찬 33세의 인생, 살아야 될 나이에 죽어야 할 이름 예수는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사망의 늪을 벗어나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죄가 되었던지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앞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름이 바로 또 예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23절에 예전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배면 죽어야만 하는 것으로만 아는 분, 죄의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할 분이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장막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셨다가 죄를 해결하시고 가심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은 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도 의로운 사람 요셉과 자신의 처지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고 오늘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생명의 복음은 확산되어집니다. 나시기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기로 결정된 이름으로 두렵고 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신 이름 임마누엘이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과 소망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오전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오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게 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것에 은줄로 메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